이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2002년을 떠올리면 교우님들은 저마다 추억 하나씩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던 해이며 또 저희 한국이 4강에 진출했던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월드컵을 가리켜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지만 사실 세계인 모두에게 월드컵이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4월 3일 23살의 베로는 병원에 가던 길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괴한 3명이 병원 가던 베론을 빨간 차에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나온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투르크 베론이 살던 마을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섹스 파티를 마치고 마약에 취한 모습으로 길을 걷는 베론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성매매 마피아에게 납치되었고 순식간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로는 23살이었지만 2살 된 딸 미카엘로도 가지고 있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베론의 남편은 2002년도 아내를 잃은 후에 아내를 찾아 사방팔방 헤매이다가 영혼이 버석하게 메말로 갔고 2010년도에는 떨어진 낙엽처럼 별세하였습니다. 베론의 딸인 미카엘라는 순식간에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2002년이 세계인의 축제라 말하는 월드컵이었지만 그 시절 도무지 축제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12년 후인 지금까지 그들의 아픔은 마침표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떠오르는 것은 이 악을 처단해 줄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헐리우드가 이러한 악한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영웅이죠. 그들은 특별한 자신만의 능력과 힘으로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일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습니다. 그들은 정령 세계의 수호자처럼 보이며 리더처럼 지켜 세워집니다. 그 어린 시절에 우리 교우님들 또한 슈퍼맨 망토를 한번 걸쳐보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은 슈퍼맨이 아니라 아이언맨이라는 히어로의 수트를 입습니다. 게다가 가면을 쓰고 세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언맨 수트를 걸친 아이 그리고 세계를 구하겠다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귀여운 반면 도대체 누가 영웅적으로 저 악을 응징하는 저 생각들을 저 어린아이들에게도 집어넣어 주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웅임을 자임하는 그들은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그 무기를 만들어 복수를 자행합니다. 복수를 통해 정의를 세워갑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몇 개월 전엔 나라 전체가 스스로가 히어로가 되어서 팔레스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기도 하였고 세계 경찰 국가임을 자행하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은 미사일이 누구도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악은 이러한 방법으로 복수로 처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이 상정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제가 전방 GOP에서 철책 근무를 할 때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 또한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적군이 우리에게 10발을 쏘면 무조건 20발을 대응사격해라.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고 있는 교전 규칙입니다. 몇 배로 복수해라. 몇 배로 갚아주어라. 납치된 베론이 영웅이나 영웅적 국가에 의해 구원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엄마 수산나 트리마트라는 경찰의 수사 요청만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산나 트리마르타는 딸을 찾고자 하는 일념으로 전국의 집장촌을 돌아다닙니다. 그 집장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녀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는 포주의 차림을 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정보를 어느 날은 알아서 그 딸이 있는 집창촌을 경찰들과 함께 덮친 날도 있는데 그날 마침 누군가가 그 정보를 미리 전해주어 도망가고 난 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산나 트리마트라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힘을 가진 국가와 경찰과 심지어 정치 인사들 몇몇 사람들은 성매매 마피아와 연계되어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딸을 구하고자 찾아간 그 집장촌에 있는 아이들이 불과 14살에 불과한 아이들부터 20대 청년들까지 스스로 내 발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딸들이 자신의 삶을 파괴당한 채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수산나 트리마트라는 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서라도 건져내는데 딸을 잃은 2002년부터 10년간 그가 건져낸 성매매 여성들은 900명에 이릅니다. 그녀는 2007년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재단을 정부와 함께 설립하기도 했고 그 재단의 활동으로 2008년도에 아르헨티나에는 성매매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서 이후 현재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성매매 여성들 중 3천여 명 이상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수산나 트리마르타 그녀는 복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올해 60세 된 딸을 잃어버린 엄마였고 홀로 남은 손녀딸의 할머니였습니다. 딸이 납치당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후려쳤는데 그 오른뺨을 맞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른뺨을 대받아 쳐주는 영웅도 없었고 그렇다고 오른뺨을 치는 일을 피해서만 엎드려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웅의 수투가 아니라 사장가의 창녀들과 포주들의 옷을 입고 그는 변장하여 딸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딸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 데려오고 치료해 줍니다. 성매매 마피아는 도대체 그 연약한 노인이 뭐가 두려웠던지 그 노인에게 살해 위협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집을 두 번이나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의 무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손해, 나의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고서라도 그녀는 당당하게 왼뺨을 돌려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아직 베론이 살아있습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 나는 이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돌려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웅적 힘도 없는 무력한 한 여인이 왼뺨을 돌려대며 성매매 마피아에게 섰고 그 여인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까? 구원은 놀랍게도 오른뺨을 돌려치는 그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왼뺨을 돌려대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역시 예수였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의 끝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그 물음은 단지 겟세마네에서 한 번 드려졌던 물음이나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피에 살며 또 시골 나사렛 마을에서 묵묵히 작은 몫으로 살아가는 내내 그의 평생을 통해 드려온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 온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왼뺨의 삶을 수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인간인 예수에게 신적 계시로 각인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찰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에게 감지되었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십자가 앞에 마주 서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시며 당신의 왼뺨을 세상을 향해 돌려대십니다. 폭력이 아니라 왼뺨을,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평생 준비해온 당신의 오래된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끊임없는 기도와 성찰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던 사람들은 왼뺨을 돌려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너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의 왼뺨을 돌려치는 그들의 못이 예수의 손과 발에 박힙니다.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의 왼뺨을 돌려댄 그 뺨을 후려치는 그들의 손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악한 세상, 억눌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죄악으로 얼룩져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자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힘과 권력과 군대로 오른뺨을 기꺼이 로마를 향해 돌려칠 수 있는 메시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임당하시는 예수만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이루어진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남고 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선 예수님의 삶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한 기도와 성찰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젊음의 열정이나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믿음이 생겨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비추고 조율하는 그 삶의 열매로 예수님은 당신의 왼뺨을 세상을 향해 돌려대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왼뺨을 돌려대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의 기도와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무력한 십자가 위에 예수라는 것을 안 사람이 없듯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시고 내 삶을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인생 여정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적인 부르심의 순간에 왼뺨을 돌려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가격할 때에 더 큰 충격과 힘으로 그의 오른뺨을 후려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발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며 세상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내 삶을 조율하는 삶을 살아온 이들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왼뺨을 돌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왼뺨의 삶은 결코 악의 등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을 등지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세상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을 덮어두지 않고 악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이 말하신 그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헤롯의 잘못을 꾸짖고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악한 이들이 내 집을 불태우고 내 일생을 빼앗아가고 내 손을 못 박아도 이제까지 하나님 안에서 연습해온 대로 악을 마주하고 대항하는 것이 왼뺨을 돌려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왼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내 삶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인을 한 자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들이 찾아오면 맞아 주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까지 해야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어른들,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후에 그들이 어떤 연유로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재판의 과정에서 악한 의도로 살인을 한 자라면 법대로 필요한 형을 집행하였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그들은 복수하는 이들로부터 그들을 지켜가며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실수고 과실이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찾아온 곳은 감옥이 아닌 마을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창살이나 교화시설이 아니라 자급자족하기 위한 일터였고 어린 아이와 노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집이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는 일상의 영역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마을이 왜 이런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을에 찾아와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이 사람을 죽이고 온 자라면 우리들은 과연 그 사람을 거리낌 없이 대하며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 살인자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아저씨라고 인사하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만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빨래를 널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마을로 도망온 살인자라면 왜 두렵지 않겠으며, 나의 직장의 새로운 직원이 저 옆마을에서 살인을 하고 온 자라면 왜 내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이 그 구약의 유명한 도피성입니다. 아마도 합정동을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지정하여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모두 와서 평생을 더불어 살 수 있게 한다면 치솟은 합정동의 집값은 금세 폭락하고 말 것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살인을 한 자들이 보호받는데 내 주민세를 내고 내 힘을 쓰고 그곳에서 내 일상을 두며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새로 살게 하시면서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에 세 개씩, 북쪽으로 중부에 남부에 고르게 모두 여섯 개의 도피성이 편만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말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누구나 반드시 그 도피성으로 찾아와 생명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그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당연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악순환을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임당한 자의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제 손으로 죽인다 한들 그것은 진정한 복수나 치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기 파괴가 되고 맘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법인 동태 복수를 통해서는 구원이 찾아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른뺨을 친 자에게 오른뺨을 후려침으로써 구원은 절대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천천히 준비하십니다. 천천히 가르치십니다. 왼뺨에 삶이 있다. 왼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고 죽이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도피성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왼뺨의 삶을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도피 감옥이나 도피 집이 아니라 도피 마을 곧 성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됩니다. 갈렙과 그의 모든 친척들은 그 헤브론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을, 갈렙과 그 모든 친족들이 뿌리를 내린 마을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와 복수의 순환을 끊고 새로운 왼뺨이 살아 시작되는 그곳은 바로 갈렙과 친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 헤브론이었습니다. 마을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그 안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부터 가장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된 온 마을은 홀로는 감당하기 힘든 왼뺨의 삶을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서 살인을 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찾아온 그 사람들의 일은 단지 개인의 살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도피성 마을 주민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의 일이 되었고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살인자이지만 이제 그 마을의 모든 이들은 그의 일을 우리 마을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를 지켜야 한다면 지켜야 했고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살인자를 품에 안은 도피성뿐만 아니라 살인당한 이가 있는 마을 또한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결정적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갑작스레 가족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아무리 과실이었다고 해도 그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평생을 함께한 엄마며 아빠며 자식의 죽음을 당한 이가 어찌 쉽게 이전과 같은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살인한 자에게 복수를 감행할 수도 없고 그가 도피성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망되고 체념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성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들의 가족이 있는 마을도 그 피해자를 감싸고 그 아픔을 나누어지는 짐을 함께 져야만 했습니다. 살해당한 가족들의 분노와 낭만과 잃어버린 일상의 삶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밥을 해먹고 밥을 먹고 자는 일상이 불가능한 그들의 일상에서 같이 밥을 해주고 숟가락으로 입에 떠넣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우는 그들을 모르는 채 하며 자수성가하거나 마을의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슬픔을 빨리 잊어버리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들의 옆에서 그 마을 공동체 전체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삶을 추스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삶을 다시 찾을 때까지 이웃과 마을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왼뺨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도피성의 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마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거나 몇 사람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우리 마을로 찾아온 그 살인자와 더불어 사는 짐을 함께 나누어 줘야 했고 살인이라는 갑작스러운 아픔을 당한 이들의 아픔을 함께 지는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태복수의 세계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 오른뺨을 가격하는 그들에게 오른뺨을 후려치는 복수의 순환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는 전혀 새로운 삶의 가능성 우리에게 있다. 오른뺨을 가격하는 세상에서도 왼뺨을 돌려대는 삶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도피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왼뺨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있는 영웅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어라.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왼뺨을 돌려댈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에 나온 이 왼뺨을 돌려대는 일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대변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이 말씀과 무관하게 그저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왼뺨의 삶을 개인에게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왼뺨의 삶을 살아갈 책임을 이 시대의 공동체에게 함께 맡겨주셨습니다. 도피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짐을 함께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었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 또한 그 짐을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질 때에 성경 속 문자로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 우리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왼뺨을 치고 나의 원수를 향해 복수를 감행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분노로 일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져줄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질 때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왼뺨의 삶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인간이 가진 공감력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의 울음에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엄청난 사건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통곡의 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여전히 유가족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실이 해결되지 않아 그 야밤에 울고 있는데 글쎄 그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왔더랍니다. 민원이 들어왔더랍니다. 아니요, 나쁜 일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그들의 울음을 100일 이상 견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공감력이 없습니다. 그 울음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나 아닌 타인의 울음에 동참할 수 있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성령께서 그 짐을 공동체와 사람에게 직접 나누어 주실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진 바로 특별하고 고유한 은총이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왼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예수원에서는 저녁이면은 요일별로 함께 방문한 자들과 그 예수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방법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그 모임은 중보기도 모임으로 하겠다고 광고가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인 그 본당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게 방석을 놓아두었고 그 가운데 방석 하나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았고 사회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나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에 한 50대 중년의 여성분께서 조심스레 그 가운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한 교회의 사모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이제는 곧 사택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막연하기만 해서 오늘 이 예수원을 찾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사모님의 말씀이 끝나고 사회자가 둘러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고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깊은 사모님의 아픔이, 막연함이 이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20대 중반의 남자 청년에게 어떻게 그 50대 중반 사모님의 아픔과 삶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모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저는 꺽꺽거리면서 그저 탄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기도 한마디 없이 한참 동안을 하나님 하나님 탄식하는 것이 그날의 기도였습니다. 누가 제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까?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에게 누가 이 마음을 주셨습니까? 내 성령님입니다. 그 사모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하시고 그 사모님을 위해 오늘도 탄식하시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과 미천한 제게도 나누어 주셨고 그 성령님의 은총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탄식하며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왼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었듯이 오른뺨을 맞고 쓰러져 있는 자들과 공감하고 그들이 삶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와 이 땅의 교회는 왼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100일 넘게 지속되는 울음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왼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왼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아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며 복수가 아닌 왼뺨을 돌려대자며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길을 여는 왼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단지 우리와 더 깊은 친밀감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나 자신과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자고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른뺨을 후려치는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왼뺨의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르심입니다. 내 행복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내 집이 악한 세력들에게 불타버릴지라도 오른뺨 맞은 자들과 함께하며 끝없는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고 왼뺨을 돌려대며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바로 그렇게 왼뺨을 돌려대며 사는 왼뺨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왼뺨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의 왼뺨을 돌려댈 때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님들과 제가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오른뺨을 맞고 쓰러진 자들의 이 세상에서 복수의 순환과 비난과 체념을 넘어 또랑한 목소리와 눈빛으로 다시금 왼뺨을 돌려대는 왼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른뺨을 후려치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넘어져 일어날 줄 모르는 자들도 많고 삶을 잃어버린 인생도 많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묻고 기도할 때에 예수 믿는 너희가 희망이다. 왼뺨을 돌려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마녀가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따라 왼뺨을 돌려댄 교회가 아직 희망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 한정했던 지난 날들이 죄송하고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도 주께서 왼뺨의 통로가 되라며 한 번 더 저희들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저희들 서게 해주십시오. 오른뺨 맞고 쓰러진 자들의 세상에서 복수와 순환과 비난과 체념의 흐름을 넘어서 또랑한 목소리와 눈빛으로 왼뺨을 돌려대는 왼뺨의 공동체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며 사람들의 발길 뜸할지라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 묵묵히 따라가는 왼뺨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왼뺨의 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